지난 몇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만나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3, 4일 남은 그 기간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무지하다고 하는 이런 백성들 다 본인들의 이 권세 아래 두고 이들에 눌러서서 그래서 이들에게서 돈을 착취하고 정말 악한 일들을 이렇게 해도 뭐 이게 민중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왔는데 이 나사렛 목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할 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나 계속 몰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며 시편 118편 메시아 시편 말씀을 낭독을 하면서 백성들이 쫓아가니까 시기심도 나고 질투도 생기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로마 사람들이 이 혼란과 그 다음에 이 무질서를 틈타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능욕하는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와 같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룹 그룹마다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 2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에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예요. 그냥 뭐 한 20살, 뭐 한 15살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이러면 그저 몇십 년 동안 성경만 파는 사람이에요. 율법 박사예요. 유대인들의 그 법에 관한 한, 토라, 뭐 구약 성경이 어떤 거에 관한 한, 이 서기관들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서 태어나고 이렇게 돼서 다윗의 피가 흐르는 그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해. 이런 인간 통치자나 똑같은 그런 존재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느냐. 시편 110편 1편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주인인 메시아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 그분을 본인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 인성을 가진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내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라고 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몇십 년 동안 팠는데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이,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그 위에 있는 선조들이 그냥 성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끼고서는, 이 렌즈를 끼고서는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 틀로만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몇십 년간 읽었어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인들이 말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뒤로 가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 46절 가서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면서 교만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하고 이야기하시냐. 41절에 과부들의 집을 강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과부와 고아가 가장 가난한 그런 부류였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더 뒤로 가서는 가난한 과부들의 집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 앞에 서서 본인들이 경건한 척 하려고 기도를 길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을 부린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3, 4일 지나서 결국은 백성을 선동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언가를 잠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서기관, 율법학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다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종교인이에요. 종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행위, 선한 것, 돈, 지식, 명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런 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더러운 무엇을 가지고 많이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줄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사람이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종교는 땅에 있는 사람이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파는데 왜 그걸 모를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뭐 주일 성수하고 뭐 하면은 뭐가 될 줄로 착각을 하고 교회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들, 천주교도들 이 선행을 통해서 마더 테레사니 뭘 통해서 뭘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가서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나 선행을 통해서 그걸 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 체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긴 보고 뭐 읽는다 그러고 이제 하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해서 성경을 필사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적습니다. 다 적는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표현에 따라 성경 기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이런 분들 가만히 나는 정말 성경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깨달아 알고 있나.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이 나팔 소리가 날때 우리의 죽은 몸을 하나님이 콱 들어서 올리셔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이게 있으면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종교인, 심지어 그 과부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돈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그 종교인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과부, 오늘 과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과부, 이게 차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종교인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 보고에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예수님이 실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헌금 설교가 이게 된것 같은데 여러분이 헌금 설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예수님이 예는 헌금으로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라는 그런 식으로 듣질 마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헌금으로 그 예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푹 놓으시고 제가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종교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1절에 그분께서 위를 이렇게 성전에 아마 이렇게 있을 때이 위에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 성전에 보고가 있는데 보고 거기에 부자들이 거기에다 예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섬뜩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뭐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또 어떤 분이 아, 교회 올 때만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 내려다보세요.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보시고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도 보고 우리 운전할 때도 신호등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설거지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나 잠잘 때도 다 내려다보신단 말이에요. 내려다 보신다, 하나님이. 자, 오늘 성전 보고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보고가 뭔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원래 성전에 없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은 이후에 성전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전이 부서지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의 재정을 이거 하기가 좀 곤란하고 하니까 열왕기하 1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 요아스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그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라고 한그 대제사장과 요아스가 성전이 무너져 내린 데가 있으니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원 헌물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가서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1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뭐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 하나를 취하여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뭐 특별한 궤가 아니기에는 나무 궤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웬만큼에 생긴 걸 가져다가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의 집에 이를 때 성전에 이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제단 옆에 이걸 두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의 집에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안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원 헌물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걸 다 모아다가 성전을 고치는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요아스 시대에 처음으로 이 궤를 가져다 온 거예요. 그 궤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보고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요즘 누가복음 특히 1년 동안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제 주석들도 이제 많이 읽게 되고 이러면서 제 자신도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와서 지식만 전달하면 그럼 저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자신도 많이 배워요. 이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저런 관점에서도 보는구나.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그런 커멘터리가 있는데 그 커멘터리를 보니까 아주 그 내용이 잘 이렇게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원 헌물을 받았던 그건 말 그대로 궤짝이에요. 다른 것도 없는 그냥 나무 궤짝에 구멍 하나 뻥 뚫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종교적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해서 돈을 자꾸 가져다 내니까 이걸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걸 크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궤짝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궤가 이렇게 있는데 궤가 그 안에 13개 헌금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13개 헌금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헌금통을. 그래서 나팔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이 이렇게 넓어지는 나팔 형태로 13개 헌금통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성전에 가서 경배하러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통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노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동전을 집어넣으면 소리가 딸그랑하고 이제 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3개 가운데 7개에는 거기다 이렇게 글을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이거는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은 나무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성전에 이렇게 드려야 될 희생 제물로 새를 사는데 이걸 써라. 그렇죠? 또 성전에서 향을 피워야 되니까 향을 이렇게 피우는데 향을 사는데 이 돈을 써라. 그렇죠? 그다음에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 금이 부족하게 되면 금을 사는 이렇게 하고 용도가 지정된 그런 나팔통이 7개가 있고 나머지 6개는 거기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아 자원 헌물이에요. 나는 뭐 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져다 바칩니다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면 그 통이 13개가 있는 거예요. 13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통에다가 거기다 이제 동전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렇게 집어넣는 이와 같은 형태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보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헌금통입니다. 자, 사람들이 성전에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은 자그만치 46년 걸려서 지은 거예요. 46년. 그냥 완전히 금덩어리로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서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아오고 이 성전을 한번 보려고, 예. 그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오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거기다 돈을 넣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하고 가는 이와 같은 장소가 바로 성전의 보고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유월절을 바로 3, 4일 앞두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유월절이니 사람들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냥 몰려드니까 성전에서 가장 바쁜 데가 지금 여기 보고가 있는데요. 가장 바쁜.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 7, 8년 된것 같아요. 아, 이 로마에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있는 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베드로 동상이 있더라고요. 뭐 아마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을까. 베드로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그 발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지고 가는지 거기가 반짝반짝해. 이 동상의 발이. 예. 거기 이제 한번 만지고 가면 뭔가 이제 효험이 있을 걸로,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안 만졌습니다. 예. 우산덩어리인데 그걸 뭐 만질 필요가, 뭐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해. 매일같이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가니까. 여기 이것도 지금 헌금통도 노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넣고 하니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헌금통이에요. 이런 통에 지금 사람들이 헌금 이렇게 넣는 거를 예수님이 밑에서 유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헌금하는 그런 행위, 아니면 헌금의 양,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하는 동기, 헌금의 진정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종교인의 차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실증해서 이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 평가라고 이렇게 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부자들이 성전 보기에 예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이들은, 부자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헌물 이걸 넣으면서 뭐라고 써 있어?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넣는 건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풍족한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러한 부자들, 여러분, 니고데모도 부자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마련해주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자는 다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예. 부자의 헌금은 다 나쁘다 예수님이 그랬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예수님이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면 나는 1,000만 원 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나는 2시간 했습니다. 11조 했으면 그걸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몇번 하고 이 박하 요런 조그만 거, 요 채소까지 내가 10분의 1 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예수님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건데 공치사를 들으려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자꾸 나팔을 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보상이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도 공적으로 지금 헌금을 드리잖아요. 들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뭐냐? 이게 논 나팔통이기 때문에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고는 뭐큰걸 집어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조그만 걸 집어넣으면 소리가 안 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해서 부자들이 심지어 하인들까지 대동하고는 그리고 어떻게 동전을 많이 갖고 와서 거기다 쏟아 부으면 노통에 그게 쑥 들어가니까 그냥 소리가 엄청나게 날거 아니에요? 동전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만큼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고는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나처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소리가 그냥 요란하게 나고. 예수님이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십일조 내고 뭐한 거, 그거 다 봉투에다 해서 금액까지 날리고 이러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악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렇게 돈을 다 집어넣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충분히 했으니 나보다 더할수 있는 사람 나와라.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쭉 훑어보는 이게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랩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 가난한 과부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누가 보기만 해도 행색이 남루하고, 야, 정말 형편없구나, 이 모든 게. 이거 볼수 있는 그런 과부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대받고 압제받는 그런 그룹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가 압제당하는 걸 보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면서 이 땅에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할 텐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랩돈이 나오는데 랩돈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용하는 보통의 큰 동전은 세겔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의 화폐 단위는 세겔이에요. 세겔 이렇게 돼 있고 랩돈은 굉장히 작은 동전이에요. 구리로 만든 그런 동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부자들이 이제 뭐 하나 동전을 땅 하고 하면 그게 세겔인데 그 세겔의 400분의 1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100만 원을 부자가 이제 드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400분의 1이니까 랩돈 하나를 드리면 2,5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100만 원을 드리 지금 이 랩돈을 드렸다니까 5,000원을 드린 거다.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자가 100만 원, 1,000만 원, 은덩어리, 금덩어리 뭐 해서 다 집어넣을 때이 과부에게는 그냥 5,000원을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구리 동전인데 요만하니까 거기 그 노통에다 이게 집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부자들 거 그냥 소리가 땅그랑하고 막 소리가 나는데 이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과부 여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어렵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 소리가 그냥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이게 지금 떨어지는데 본인 건 이거 넣어봐야 이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 되니까 누가 볼까봐 조심스레 이게 들어와서는 얼굴을 가리고 그이 랩돈을 현금통에 넣는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이 바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 낼땐 쨍그랑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구나 그러고 봐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헌금을 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고 누가 봐요?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동기로 이 랩돈을 바쳤을까? 여러분, 큰돈 아니잖아요.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동기로 바쳤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혼과 모든 걸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여인이 헌금을 이 랩돈이라는 작은 헌금을 드린 그 동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온 마음과 혼과 정성과, 그렇죠? 모든 것을 들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이거 외에 이 여인이 무슨 다른 동기가 있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천 원 이거 들여갖고 금덩어리로 다 치장에 댄그 성전에 무슨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은 안 됐는데 이 여인 편에서는 하루 생활비를 들였다 그러니까 여인 편에서는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부자는 많은 걸 들였어도 하루를 굶거나 하는 그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보시고 이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와서 땡그랑땡그랑 하면서 그 돈을 던지고 이게 떨어지게 될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감동받은 것은 이 과부 여인이 생활비 전체를, 자기가 하루 굶을 것을 각오를 하고 생활비 전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드릴 때,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부자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의 저울에다가 부자의 이 형편없는 이두 랩돈 구리동전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쪽에 부자들이 쌓아놓은 금은 보석에서 이걸 다 놓으시고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의 저울에서 이두 랩돈이 사람 보기엔 이게 훨씬 무겁고 귀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원의 저울에서 이걸 딱 달았더니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하던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기우는, 사람 보기에는 뭐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헌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섬김, 이런 걸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금이 교회를 하다 보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하면서 몇 가지 근본 원리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뭐 학교, 가정, 다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국가, 보세요. 우리 지금 민주국가,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이걸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를 지키고 우리 땅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나라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싫다 그러면 이민을 가든지 다른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좋아하십니까? 아, 이거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거 좋아하세요?
네.
대한민국이 좋아서 저는 미국 시민권도 버리고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좋아서.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 내고 있잖아요. 제 개인 소득도 내고 있고, 출판사 운영하면서 세금 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세금 내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군인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헌금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려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헌금 드리는 모든 게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그다음에 사역자들, 그 사례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딩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해야 되고, 모이면 같이 교제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고, 선교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 나가서 네팔이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들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의 이런 가치,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우리 아이들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은 100%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헌금 자체는 결코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온 땅에는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믿지 않는 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구원에 감격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지,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건 뭐냐? 헌금할 때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이나 헌금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다 우리 세금 내죠? 그렇죠? 전기 썼으면 전기요금 냅니다. 가스 썼으면 가스요금 내요. 그 다음에 전화 썼으면 전화요금 내죠. 그거 낼때 여러분, 동기를 봐요. 저쪽에 돈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요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여러분, 그런 거 봅니까? 안 보죠? 뭐만 하면 돼요? 10만 원 내라 그러면 그거 내면 끝나는 거지.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동기로 냈는지, 그쪽, 저 상대방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섬김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게 양이나 어떤 행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기를 보는 거다.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렇죠? 이 동기를 보고 그러고서는 너무 고마워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좀 믿지 않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와 같은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예요? 올바른 성경, 바른 성경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구원받아, 그렇잖아요. 바르게 성화가 되고 올바른 가정을 꾸리고 올바른 사회를 꾸리고 올바른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가치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러한 동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지. 남들이 보니까 할수 없이 하거나 남에게 과시하게 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이온 우주 공간에 금은보화 다이아몬드가 다 하나님 건데 뭘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거나 헌금하거나 뭐 예배 참석 모든 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이 과부 여인은 가서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세끼 먹을 거를, 그날 세끼 먹을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 드렸으면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세번 정도는 밥을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섬기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다 시간 드리는 거, 이 모든 게 희생이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자들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 예를 들어 뭐 몇천억 했다. 거기서 1억 드려봐야 거긴 아픔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조 뭐 몇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1억, 10억 드려봐야 아픔이 없는 거예요. 거긴 희생이 큰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당장 한끼한끼한 끼에서 3일은 한 끼씩을 굶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표출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뭐 여러 종류의 헌금 없어요. 그냥 와서 헌금 한 종류 이제 드립니다. 또 우리가 5월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미디어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또한 1억 원 정도 헌금을 모아서 드립니다. 또 11월쯤이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이걸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물 헌금을 또한 1억 원 정도 특별하게 이제 드립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건 헌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그와 같은 그 풀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풀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궁핍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차를 사려고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차 사는 게 3개월이 늦춰지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 사는 게 6개월이 늦춰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한두 달이 늦춰지고, 결혼도 5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이러한 우리 가운데 희생이 따르는 그것이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취미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헌금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것을 잘라서 드리는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헌금과 그 예배와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무엘기하 24장 24절에 가서 보면, 아라우나라고 한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우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 터전과, 그렇죠? 이 소와, 그 다음에 이거 드리려면 나무도 이거 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주고 사서, 그러고선 거기다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바로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이 성전이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모리아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세 번째,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지금까지 큰 일을 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돈이 다 어디로 몰렸냐? 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좀 웅장하다 하면 그런 건축물은 다 예배당, 성전, 이 성당 건축물이에요. 그쪽으로 다 돈이 몰렸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건 뭐가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 다 누가 전달해 줬냐? 이들의 탄압을 통해서 산속으로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조그만 그런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틴데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요한후서 화형을 당했어요. 이 성경을 전달해주고 올바른 그런 믿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전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치며 이런 일들을 하게 될때 거대한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거나 성경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전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이 보기에는 과부가 드린 그 이 랩돈, 아까 말 5천 원이에요. 이 5천 원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거 드리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모든 것, 뭐 부자다,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딱 서는 그때가 우리가 부활하든지 휴거를 받든지 해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베마라고 한 심판석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다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없어요. 뭐 교황이다 이거 볼 거 없어요. 목사다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부자다 가난 이런 거 보지 않아요. 1대1로 가서 다 이렇게 쓰게 될 때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도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 가서 회개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날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양심, 특별히 목사가 성도들의 양심에 목사가 어떻게 각인이 돼 있냔 말이에요. 돈만 울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나.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서면은 영원의 저울에서 하나님이 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원, 그건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때 가서 보면 과부의 이 랩돈이 이게 수많은 수천 톤 수만 톤의 이 부자들이 이것보다 하나님을 이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지금 읽었으니까 고린도후서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고린도후서 8장에 이와 같은 그 신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극심한 그런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업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 저렇게 가난한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겉에서 보면. 근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역자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헌금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갖다 하나님이 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14절 가서 보니까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저기 있는 가난한 그런 성도들 필요한 이런 것들을 채우고 다음에는 그들이 또 헌금을 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와 같은 균등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서 교회 안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 버는 사람은 적게 내든지 아예 못 내도 그래서 교회 안에 균등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로 넘어가니까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의 원칙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교회에서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사악한 죄입니다. 신학교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과 섬김과 예배가 제대로 실천이 될 때 9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 직무의 실행, 너희가 이게 헌금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관 이런 모든 거 실행을 하게 될 때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골자가 뭐냐? 헌금이 곧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우리 자신이 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남이 아는 게 아니고 저 헌금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미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니까 내 믿음이 이거구나. 내 믿음이 이거구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헌금하는 행위 아니면 헌금의 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그게 종교인이고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예수님은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예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유일한 그 동기 그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의 저울에서 다루시며 그것이 부자가 드리는 많은 이와 같은 아픔이 없는 이와 같은 헌금보다 훨씬 더 크다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달아봐야 됩니다.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행위가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그렇죠?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 아이들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은 아 교회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여기 모든 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헌금의 원리라고 치시면은 그러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들으시고요. 아직 듣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에 또 앞으로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